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가서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히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로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겹혀있더라. 그때에야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무엇이며 주님이 다시 사심이 우리의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내 속에 새롭게 세우게 하시고 주님 다시 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들이 참으로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예수 믿는 신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목표가 다들 있어야 됩니다. 나는 신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목표다. 이런 그 생각들이 있어야 되는데, 신자로서 목표가 뭡니까? 이것을 뭐 시험 문제로 내가지고 답을 적으시오. 그런다면은 뭐 다들 100점은 맞을 겁니다. 뭐 다 같이 나는 신자의 최고 목표가 천국이다. 이리 적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시험을 친다면은 뭐 답은 그렇게 적을 수 있는데, 진짜 우리 속마음에도 이렇게 주님을 믿고 또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 나의 모든 것이 어떤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위해서다, 그의 의를 위해서다, 이런 그 심정이 우리 속마음으로 살아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또 예비를 열심히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또 날 봐서 날 잘되게 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마음 가진 분이 없겠지만은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면은 그건 굉장히 가난한 신자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본 것처럼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그 엄청난 그 기적의 현장인데, 우리가 이런 그 기적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떤 놀라운 기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한다면은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는 어떤 뭔가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 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설사 내 마음 전부가 주님을 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한귀텅이라도 그 마음이 주님의 부활에 가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온통 내 육신에 다 쏠려 있다면은 과연 그런 상태로서 주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소식에 제대로 반응을 보이겠는가,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피면서 주님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언급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입장이냐면은 이미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그런 입장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또 나중에 그 되어진 일까지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승천했다, 성 전하면서 무슨 말을 하셨다 이걸 다 알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야, 이 참 놀랍다 뭔가 새롭다 이런 느낌을 가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이미 다 들어가지고 권력권 들어가지고 뻔히 알고 있는 그런 옛날 얘기를 또 다시 듣고 있는 그런 기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할아버지 그건 전에 했지 않습니까? 다 압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뭐 이런 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그 십자가 얘기나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이미 그 마음은 멀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십자가 얘기 또 부활 얘기 뭐 그런 성경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뭐 식상하고 하품만 하는데 성경 얘기는 안 하고 우스개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 얘기 들으면은 지루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루하지 않고 시간 간 줄 모르고 들으니까 은혜 받았다. 또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그걸 또 설교 잘한다. 이러한 말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뭘 들었는지 남는 게 결국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할 때에 참 그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뻔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설교한다는 게 굉장히 참 힘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부활 얘기도 뭐 신자라면 다들 잘 알고 있는 그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또 신자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듣고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도 다시 산다. 뭐 이 얘기는 우리가 노상 듣고 살지 않아요. 뭐 그런 말을 들으면은 우리 또 아멘도 한다 그 말입니다. 죽었는데 다시 산다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다 그 말입니다. 부활을 알고 또 부활을 믿는다고 인정하는 거 좋단 말이에요. 다 좋은데 부활을 믿는 신자가 살아가는 거라고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살아가는 거라고 결국 차이가 없다면은 그건 역시 부활을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우리 쪽에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분명히 부활을 믿는 사람하고 부활을 안 믿는 사람하고 사는 데에서 다른 차이가 있어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백만장자하고 가난뱅이하고 세상을 사는 게 분명히 다르잖아요. 돈을 가진 사람하고 돈 없는 사람하고 사는 게 다르다면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걸 가지지 않는 사람이 사는 것하고는 달라야 한다. 그게 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근데 다를 게 없고 똑같다. 이러한 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면은 결국은 부활을 믿는다고 우리 쪽에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뭔가 어떤 그 부활의 진짜 그 알맹이 속 중심에는 들어가지 못한 그런 수준에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뭐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이걸 뜻하지 않습니까? 다시 사는 게 죽어도 안 죽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의 육신은 그 사라집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사라지지만은 영혼은 영원히 산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영혼도 사라진다 그건 아니거든요. 성경에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한쪽은 생명의 부활이고 한쪽은 사망의 부활이다. 부활은 부활이되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신자가 부활을 믿는다면 신자에게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야 돼요. 사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죽는다 여기에 대해서 거추장스러운 육신을 내가 지금 벗어버리고 영원한 내 본향으로 내 소망하는 곳으로 내가 기다리던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 옳다고 말입니다. 그렇다 해서 뭐 일부러 죽자건 아니지만은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은 사는 것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근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떤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면서 살기 때문에 다른 점, 차이라는 것을 발견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그 생각이 좀 조금이나마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안 쉬고 첫날 이른 아침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간단 말이죠. 근데 다시 또 말하지만 여러분이 그 성경 보면은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보면은 복음서들이 다 각기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다른 복음서에는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이 누굴 만납니까? 천사를 만난단 말이에요. 천사를 만나가지고 부활에 대한 확인을 받아요. 부활했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요한은 그런 천사 나 천사가 나오간 얘기를 싸그리 없애버립니다. 안 해버리고 곧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뛰어가는 들어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로 인해서 예수님 부활했다 이걸 알고 뛰어가요. 근데 본문에서는 그걸 모르고 뛰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보고 다시 말하지만 어떻게 진짜냐 이러한 생각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진짜 해봐야 나올 답도 없는 것이고 단지 여러분이 아실 것은 나 요한이 지금 부활 사건 가지고 말하고 싶은 게 따로 있다 여기에 생각을 집중시키면은 그러한 모든 일들이 다 깨끗하게 이해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고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를 않죠. 그래서 마리아가 놀라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의 사실을 고합니다. 예수의 사랑하던 제자, 다른 제자는 요한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 두 제자에게 그 사실을 말하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요. 놀라서 막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한이 이제 베드로보다 빨리 도착했는데 무덤에 들어가지를 않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베드로가 도착해가지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남아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런 내용 보면서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소위 이제 부활의 확실성. 항상 이걸 자꾸 이제 끊읍니다. 봐라.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는 게 확실하지 않느냐. 무덤 비어있단 말이죠. 제자들이 와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무덤 비어 있고 세마포만 있더라. 제자들 옮긴 적이 없다. 근데 무덤 비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은 어떤 그 빈 무덤, 무덤 비어 있다 해가지고 부활의 확실성, 부활이 확실하다. 이걸 보여주려고 기록된 그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부활이 확실하다. 이것은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걸 알려주고 보여주고 직접 확인시킨다 해가지고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빈 무덤을 보여줘도 실제 숨겨놨잖아 그러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 부활을 안 믿습니다. 부정한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실제를 빼돌렸다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봐라 무덤 비었잖아 이렇게 백날 해봐야 안 믿죠. 믿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믿음과 연관된 모든 것은 과학으로 증명하고 어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서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고 창조도 그렇고 수많은 기적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고학자는 노아 홍수가 진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부 다 돌아내가지고 아랫살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의 그 나무 부수기를 찾았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 그것까지 봐라 홍수가 진짜지 않느냐 하는데 그 쓸데없는 고생을 왜 합니까 돈 들여가지고 우리는 안 보고는 믿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뭐 어떤 확실한 증거를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으로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선물로 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걸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빈 무덤 보여준다 해가지고 부활은 믿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절 보면은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죠. 여기서 말한 저희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가리켜서 한 말인데 이건 이제 구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인 것입니다. 자, 이들이 지금 그 예수님이 무덤 비어 있는 걸 확인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죄악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더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믿더라는 말이 약간 좀 애매합니다. 뭐냐면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때 믿었더라. 이런 말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마리아가 와가지고 전해준 대로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가서 보고 알았다. 믿었다. 이런 말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무덤 비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무덤에 왔으니까 마리아 말을 믿었다. 이런 뜻으로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9절의 말씀을 보면은 8절에 믿었다 이 말은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었다 이런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9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말씀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갖다 붙이는 거면은 그 제자의 믿음의 상태와 연관해가지고 지금 뭔가 설명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믿음은 그때 예수님 부활을 믿었다 이 말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8절은 부활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9절은 뭐라고 합니까? 믿었는데 다시 산단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믿었는데 알지 못하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었는데 알지 못하더라. 부활을 믿는데도 아직 부활을 알지 못한 상태. 이것이 이제 그때 그 당시 제자의 상태였고,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 자신의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분명히 그런 상태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해가지고 다 된 건 절대로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부활은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난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부활을 믿어도 부활을 알지 못한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믿어도 알지 못하는 것. 자, 예수님이 다시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예수님 따라 다시 부활합니다. 이걸로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라 다시 부활한다. 그러면 그걸로 다 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부활한다는 거. 이걸 믿으면은 아, 그걸로 부활의 믿음 다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본문 보면은 그걸로 다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믿었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고 이 성경에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구절의 말이 어떤 성경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다른 성경 인용한 것인데 사실 구절의 내용이 그대로 성경에 나온 것이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구절 내용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구절의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절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시편 16편 10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6편 7절. 네, 거기 보면은 시편 16편 10절 거기 보면은 이는 내 영혼을 은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혼을 은부에 버리지 아니한다 이 얘기, 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한다 이 얘기,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는 얘기단 말이죠. 썩지 않게 한다. 이미 땅에 묻혀있는 그 육신을 썩지 않게 한다. 살린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한다. 이것도 그 영혼, 음부에는 영혼을 건져는 다시 살리는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누구이십니까? 다윗이시죠. 그렇게 볼 때 이 구절을 그대로 이해하자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가 다시 살 걸 부활을 믿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윗이 부활을 믿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시편 16편 다윗이 쓴 이 글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부활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글 그대로 이해를 하겠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믿으면은 다윗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게 유대인들의 부활 그 수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었는데, 근데 그들이 믿는 부활의 수준이란 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부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증거가 뭐냐? 다윗도 부활을 믿었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믿으면은 부활한다. 이렇게 이제 그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빠지냐면은, 예수님이 빠져버린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빠진다 말 뜻이 뭐냐면은, 인간은 절대로 다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이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느냐? 못 산다. 근데 다시 산다면은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 다시 사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미 죽은 자라는 걸 모르고, 열심히 하나님만 믿으면은 부활한다고 믿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빠져있는 부활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부활관이었습니다. 예수님 빠진 부활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부활한다. 단지 그것뿐이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산 것처럼 우리도 살면 된다, 이런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아무리 부활을 믿어도 결국은 부활을 알지를 못하죠. 부활을 믿어도. 부활을 믿긴 믿어요. 믿긴 믿는데 부활이 뭐냐? 이것은 알지 못한 그러한 상태죠.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대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마치 군대에서 저교가 훈련병이 시범 보여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그 훈련병에게 뭘 하나 가르칠 때에 훈련병들은 처음에 못하니까 저기를 세워가지고 시범 먼저 보인다, 그 말이죠. 그럼 이렇게 따라해라, 그러면 된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을 보여줘가지고 봤지, 너 이렇게 부활할 거니까 믿음 생활 잘해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부활을 믿긴 믿는데 부활을 알지 못한 제자의 수준과 동일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식의 부활에서 예수님의 위치가 뭐냐, 말한 대로 한번 시범 보여줘 사라져버리는 그런 적의 역할, 그게 지나들이 않는 거예요. 시험 보여 봤지, 이지목지하고 잘해, 이러고 사라져버리는 그거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부활을 안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생명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 다시 살았다, 하나님이 죽은 이슬을 살리신 것이 뭐냐면은 생명은 바로 예수에게만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 잘 믿으면 예수님 사니까 잘 믿어, 이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다, 이걸 알아라, 그 말입니다. 나처럼 해봐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이걸 말해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고 다시 사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담당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은 생명의 능력은 예수님 그분에게만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명의 능력이 예수에게만 있으니까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님만이 돼야 된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한다, 단지 막연하게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 내 삶은 오직 예수님 중심일 뿐이다, 이런 쪽으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활을 아는 신자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부활을 아는 거예요. 예,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래놓고는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면은 오늘 제자와 같은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믿더라, 그래놓고는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러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뿐이라, 그 말입니다. 결국 놓고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하는데도 부활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현 주소일 수도 있다는 것,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면은 그 사람 필히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중심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 위한 삶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말 위한 삶이라는 것은 일단 내가 기뻐하는 것, 내게 유익된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해가 되고 힘든 일이 있을 쪽으로는 안 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위한 삶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세워지는 걸 생각하고 예수님이 높여지는 것만을 생각하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것만을 생각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길도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냥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하고의 차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중심과 예수의 중심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일이 잘 안 될 때 그게 가장 많이 드러납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하죠. 왜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는가 신세한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래야 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것이었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내일이 안 된다고 해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길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 안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행여 나를 향한 말씀은 아닌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은 그냥 시험 보여준 것이 아니라겠습니다. 부활 한번 보여주고 이제 믿더라 이런 게 아니라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로 노아의 가족과 모든 동물이 다 들여가서 방주 안에서 생명 얻은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내게로 오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거라 이 말은 내게로 오라는 거죠. 내가 생명이다. 내 밖에 생명이 없다. 이걸 가르치는 게 부활입니다. 그러니 생명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 속에 두고 사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주님에게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부활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가기보다도 항상 그 마음이 세상 속에 헤매고 있다면은 그건 부활을 믿는다 해도 부활을 아는다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홍수를 알고 방주가 생명을 알았다면 방주로 들어가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방주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아는다는 나도 부활한다 이것이 아니고 이제 나에게 생명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부활한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냥 믿는 부활을 그냥 믿어주는 그런 수준에 있을 수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은 이제 나에게 생명은 예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에는 진짜 거기에 부활을 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와지게 되는 것이고 신자는 그런 고백에서 날마다 주님 모양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만 살 수 있다 이런 고백이죠. 이것이 이제 부활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한은 이걸 말하고 싶어가지고 구절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제자의 모습은 그냥 믿는 자의 모습. 요한은 자기까지 그렇게 봤다고 말입니다. 자기까지도. 그게 성령을 받고 나서 부활을 알았을 때에는 예수가 생임을 알았을 때에 스스로 죽는 일도 마다하지 않은 모든 삶이 예수에게 향하는 그러한 쪽으로 되어지더라. 이걸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나는 음쪽인가 그냥 믿는 쪽인가 아니면은 아는 쪽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바리새인의 부활관 이걸 생각하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부활을 믿었지만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 부활을 믿었지만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리고 우리도 부활을 믿지만 내 삶에서 예수가 필요하기보다도 자꾸 세상 걸 더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그저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밖에 안 된다. 아는 자는 아니다. 이러한 그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부활을 진짜 믿는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부활을 믿지만 아는 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부활을 아는 자더라 이러한 일컬음 받고 그래서 진짜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의 생명의 나라에서 영원히 쉴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고 알고 있다면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사신 그 부활의 모습 보였다면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전부입니다. 생명은 주님께만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에게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 부활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과연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가 우리를 살피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부활을 바라보면서 부활을 단지 알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아는 자로서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고 나에겐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과 함께 내 생명은 주님이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두가 주님으로 되어줄 수 있는 어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